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5일 가자지구에서 5인 사격으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자국인 인질 3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북부교전 중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위협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5인 사격은 가자지구 북부 셰자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사망한 인질들이 납치범들로부터 도망쳤는지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버려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질들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인질들의 죽음은 견딜 수 없는 비극이라며 모든 인질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6일 이스라엘군의 초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질 3명이 상의를 벗고 있었으며 한 명은 항복의 의미인 흰 깃발을 흔들었지만 이스라엘 병사가 하마스의 유인 작전으로 오인해 남성들을 향해 발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는 군의 인질 5인 사살에 항의하기 위해 수백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언론은 16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내 하마스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 두 곳을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고 서방의 군수물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방 파트너들과 기술 무기 생산 공동 협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공동 생산이나 기술 교류에 관한 기업 간 수십 건의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규모 군사 원조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서방의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국내 생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방위산업체 회원들과 더 많은 회의를 최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국의 가장 큰 방산업체들과 회의를 열었고, 지난 9월에는 250개 이상의 서방 무기 생산업체들을 유치했으며, 12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합동 방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메로프 장관은 미국과 공동 생산, 기술 자료 공유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정상 집행위원회는 정상회의 이틀째인 15일 새 정부가 들어선 폴란드에 이전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로 동결시켰던 지원금 수십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정부에 동결 해제 지원금 1차분인 55억 유로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맡았던 투스크 총리는 마침내 크리스마스 때 지원금이 당도하지만 단순한 선물이 아니며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위해 EU가 보관해 놓았던 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코로나 사태 이후 2021년 27개 회원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과 각국의 격추를 통해 7,500억 유로를 조성해 피해 규모에 따라 각국에 할당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가 의존도 심한 러시아 천연가스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자 또 각국의 에너지 지원금을 마련해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헝가리는 EU 집행위로부터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행태로 코로나 이전부터 경고를 받아왔으며 EU 유럽의회는 비민주적인 통치 회원국에는 배당된 지원금을 동결시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선 조작설을 유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거액의 배상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배심원단은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원고인 전 조지아주 선거사무원 루비 프리먼과 쉐이 모스에게 1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들이 헛소문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입은 감정적 피해 배상액 7,300만 달러와 줄리아니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 7,500만 달러를 각각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사무를 본 프리먼과 셰이 씨는 자신들이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며 2021년 줄리아니 전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이스카우트 여행을 떠난 인디. 불법 도굴꾼이 소중한 유물 코로나도 십자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곤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은 박물관에 가야 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9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가공의 인물인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을 다룬 영화죠. 주인공으로 해리슨 포드, 아버지 역할로 숀 코너리, 여성 나치 단원 역할로 앨리슨 두디가 출연하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4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성배를 찾기 위해 벌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디아나 존스는 13살 보이스카우트 시절인 1912년 도굴꾼이 보물인 코로나도 십자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세월이 흘러 아버지처럼 고고학자가 된 인디는 1937년 어린 시절 놓쳤던 보물인 십자가를 포르투갈에서 되찾게 되는데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로 돌아온 그는 오래전에 도착한 아버지의 일기장이 된 소포를 발견합니다. 때마침 찾아온 갑부 탐험가 월터 도노버는 앙카라 북쪽에서 발견한 반쪽짜리 석판을 보여주며 헨리 박사의 일기장을 참고해 나머지 반쪽 석판을 찾자고 제안하는데요. 석판의 반쪽을 찾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흘린 피를 평소에 예수를 존경하던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 아리마테아 요셉이 받았다는 거룩한 성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죠. 인디는 아버지 헨리가 성배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찾던 중 나치에게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아버지를 구해냅니다. 이들은 성배를 찾기 위해 서아시아의 오지, 요르단의 페트라로 떠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인디's Very First Adventure, 인디의 가장 첫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국 할리우드 영화 시리즈인데요. 스타워즈로 유명한 조지 루카스 감독이 스토리를 구상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모험으로 관객들에게 현실에서 청량감과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준 영화가 바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라고 하죠.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모험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심미적인 접근, 인간성 회복의 철학을 통해 고리타분하게 여겨졌던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지리학 등 인문학에 대한 소중함을 흥미진진하게 탐구할 수 있게 해준 영화라고 읽었습니다. 사실 조지 루카스가 처음 생각했던 이름은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라 인디아나 스미스였다고 하죠. 루카스가 기르던 개 인디아나의 이름과 스티브 맥퀸이 연기했던 네바다 스미스의 이름을 합친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의 제안에 따라 인디아나 존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의 주연은 원래는 인기 TV 시리즈인 탐정 매그넘으로 박력 있는 남성의 상징으로 각광받았던 톰 셀렉으로 낙점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탐정 매그넘의 출연 계약과 겹치는 관계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 관계인 CBS의 사장 밥 데일리와 조지 루카스가 논의한 끝에 스타워즈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해리슨 포드를 인디아나 존스의 역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루카스는 자신의 작품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를 다시 출연시키기 싫어서 포드의 출연을 반대했지만 마땅히 연기할 배우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시 포드에게 배역이 돌아왔다고 하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는 평가입니다. 허구성이 명백한 판타지를 현실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속도감 넘치는 이야기로 포장해 유치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제작된 모험 영화 킹 솔로몬, 로맨싱 스톤, 구니스, 미라, 툼 레이더, 내셔널 트레저 이 영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X marks the spot. 이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스타워즈와 함께 배우 해리슨 포드의 대표작으로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는데요.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중절모 또 채찍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죠.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 역을 맡은 영국 배우 숀 코너리는 최장수 영화 시리즈로 꼽히는 첫 보물이죠. 007의 원조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아서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공장 근로자와 트럭 운전사로 일한 아버지, 또 환경 미화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코너리도 9살 때부터 아침마다 등교할 때까지 4시간 동안 마차로 우유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188cm의 장신으로 축구에도 빼어난 재능을 보여서 스코틀랜드 유소년 축구팀에서 선수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에게 입단 제의를 받았지만 연기를 위해 거절했다고 하죠. 1953년 뮤지컬 남태평양의 영국 순회 공연 당시 합창단으로 데뷔해 연극과 TV 드라마 단역 배우 활동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는 아기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로 충당했고요. 밤마다 연극도 보러 다녔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건 독서였다고 합니다. 1986년 움베르토 에코의 원작 소설로 유명한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 수도원의 연쇄 살인을 추적하는 윌리엄 수도사 역으로 영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처음 받았고요. 언터처블에서는 악당 알 카포네를 추적하는 베테랑 형사 역으로 미국 아카데미 골든글로브에서 모두 남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 해리슨 포드는 2020년 세상을 떠난 숀 코너리를 추모하며 우리는 즐거웠다. 그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그들이 골프장을 가지고 있길 바란다. 친애하는 친구여 편히 쉬소서 라고 애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Scherzo for Motorcycle and Orchestra. 오토바이를 타고 나치에게서 도망가는 장면에서 흐르던 음악이죠. 오토바이와 관현악단 기악곡 스케르초,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미국 서부 유타주에 있는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유명하죠. 붉은 빛의 기암이 형성한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2,000개 이상의 천연 아치형 기암들은 젓갈색 바위가 오랜 시간의 비바람을 맞으며 형성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활한 땅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국립공원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60개가 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영화 제작자인 스콧 스폴레더는 한 곳 이상의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는 미국 서부를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국립공원에는 먼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웅장하기로 유명한데요. 신비로운 계곡이 있는 세계적인 공원이죠. 2016년 한 해에 이 공원을 찾아온 방문자 수는 무려 6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대 푸에블로 인디언의 전통을 이어 오늘날까지 거주하는 토착 부족들도 있다고 하죠. 다음으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4,200m, 또 3,600m가 넘는 높은 산봉우리가 9개에 달하는 등 위세가 돋보이는 공원인데요. 영화 셰인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곳으로 높은 산과 맑은 호수, 넓은 목장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과 비교될 만큼 아름답고 화려해서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든다고 하죠.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지역이 있어 북미 특유의 사슴 종류들과 들소, 곰, 고라니들을 볼 수 있고요.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에는 계곡과 초원 곳곳에 만발한 야생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서북쪽 워싱턴주, 캐나다와의 국경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관련된 모든 게 배제된 야생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더불어 눈에 덮인 깎인 듯한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 원시림이 계속되고요.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지대 90m가 넘는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 중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들이 살고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도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서부 콜로라도주에는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4,500km에 이르는 세계 유수의 거대한 산맥 중간부에 해당하는데요.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했고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4명을 조각한 조각상인 러시모어산 내셔널 메모리얼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러시모어산이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콜로라도 남서부에 있는 초록색 대지를 뜻하는 메사버드 국립공원이 있고요. 끝없이 뻗은 붉은 대평원 위에 치솟은 거대한 암석 기둥과 절벽, 백인들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역사가 기록된 애리조나주의 모뉴멘트 밸리 나바호 공원, 유타주의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과 아케디아 국립공원, 와이오밍과 몬태나에 걸쳐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뉴멕시코주의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도 유명합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The Keeper of the Grail, 성배를 지키는 사람,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4,800만 달러를 들여 4억 7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흥행 1위였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시리즈 3편 연속 세계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고 하죠. 인디아나 존스의 음악은 스필버그의 영원한 음악적 동반자인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는데요. 경쾌하면서도 모험에 대한 흥분과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메인 테마곡, 또 팝과 클래식을 절묘하게 결합해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관현악에 웅장한 사운드로 널리 사랑받고 있죠. 존 윌리엄스는 60여 년간의 활동 기간 중에 조스, 스타워즈, 슈퍼맨, E.T., 나홀로 집에, 주라기 공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등 유명 영화들의 영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2004년 미국 케네디 센터 공연예술 평생 공로상을 받은 바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The Canyon of the Crescent Moon. 초승달이 뜬 캐년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다, 안 보면 후회하는 영화다, 액션 모험의 전설 같은 영화다,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영화다, 후속작이 전작을 뛰어넘는다, 오늘은 네가 진 것 같다며 자신의 모자를 씌워주며 미소 짓는 도굴꾼 두목이 훗날 모험가로서의 인디아나 존스의 롤모델이었을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영화가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내 인생 최고의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아버지와 인디아나 존스의 조합은 꿈 같은 환상의 조합이었다. 하지만 내용 구성은 일회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숀 코너리와 포드의 조합으로 보는 재미가 있다. 두 배우 모두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분명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Keeping Up With The Joneses, 존슨의 따라잡기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아나 존스도 성배를 잡기 위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엘사처럼 고집을 부리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인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디, 그냥 내버려둬.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와 하룻밤을 보낸 닥터 엘사. 그런데 그녀가 나치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나치는 인디에게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디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디, 그녀 말 믿지 마. 그녀는 나치야. 이번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치에게 총을 맞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배를 찾으러 목숨을 걸고 인디는 신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관문에서 다른 나치들이 죽자 인디는 들어가며 회개한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목숨을 건지게 되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치의 추격을 피해 아버지와 여객용 비행선을 타고 오는데 아버지가 인디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 노래 듣고 옵니다. The Penitent Man Will Pass. 회개하는 사람 말이 통과할 것이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광활한 대자연과 모험, 정의로움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교훈까지 안겨준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The Indiana Jones Trilogy, End Credits, 인디아나 존스 3부작 마지막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벌써 2023년 12월도 이제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335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 다가오는 새해의 설렘을 나누는 모임으로 들뜬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럴 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블루스인데요. 관련 정보 준비했고요. 여성이 이 나이쯤 되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많습니다. 예방이 상책이라는데요. 함께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무기력하신가요? 오후 이때면 꼭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하시죠? 오후 무기력증 퇴치법 알아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도성민 기자 연말 계획 어떠세요?
저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아이들이 또 방학을 하니까요. 같이 좀 따뜻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자동차 여행을 좀 하게 됐네요.
멀리 가시나요?
한 17시간 정도 운전? 장영희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요. 그냥 송년 모임 여러 개 잡혀 있는데. 근데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좀 조용히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지만 또 선택적으로 저처럼 고독을 즐기는 것보다 홀리데이 블루스, 명절 우울감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볼 홀리데이 블루스,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블루, 파란색이란 단어를 사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쓰면요. 이건 네. 고요함, 평온함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데 슬픔, 냉담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홀리데이 블루스는 연말연시에 명절이 많은 이맘때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네.
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적 압박감, 슬픔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유타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유타대학교 헌츠먼 정신건강연구소의 정신과 전문의 레이첼 위어 박사가 이 홀리데이 블루스를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건강이 좀 약한 분들은 이럴 때 더 감정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위어 박사는 이런 시기에 그 자신의 감정이 더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지쳤다 이렇게 느낀다거나 또는 평소보다 잠도 더 잘 안 오고 식욕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서 이런 그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이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태를 점검하고요. 치료 계획도 좀 조정할 필요도 있을 테고요.
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뭐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주치의나 정신건강 전문의를 만나서 상태를 확인하고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절성 정서장애, 흔히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일명 SAD, SAD와 싸우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SAD.
예, 이 SAD는 슬픔을 뜻하는 영어 단어지만 계절성 정서장애, 이 Seasonal Affective Disorder의 그 앞글자를 따서 또 SAD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네,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예.
용어로만 보면은 이 Seasonal, 계절성이기 때문에 이 Holiday Blues, 명절 우울증보다 좀 더 광범위할 것 같아요.
유타대 보건대 자료를 좀 더 보실까요?
네.
계절성 정서장애는요, 미국에 살고 있는 약 천만 명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18살에서 30살 사이에 시작되고요.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4배 정도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노인 환자도요. 이 장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네. 그런데 계절성 정서장애, SAD하고 홀리데이 블루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추운 겨울 날씨로 유명한 미국 북동부 메인주의 지역 매체 WMTW ABC 방송에 따르면요. 이 SAD, SAD는 반복되는 계절성 우울증이 하나로 1년 중에 약 넉 달에서 다섯 달 정도 계속되는데요. 겨울과 여름철, 이렇게 겨울 SAD, 여름 SAD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겨울 계절성 정서장애를 윈터 블루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홀리데이 블루스하고 다른 점은요. 계절성 정서장애는 말 그대로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그 일광 시간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요. 이 12월은 계절성 정서장애하고 홀리데이 블루스가 겹치는 기간이네요.
맞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예. 헌지커 박사는요. 특히 계절성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우울증 증상이 매우 심해지기 전까지는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이런 장애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하면은 한두 달 전부터 예방책도 좀 짜고 행동에 옮기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과거에 약물이 좀 도움이 됐다면은 다시 그 약을 좀 드시고요. 치료사와 다시 상담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네. 일단 계절이 바뀔 때와 명절 연휴 기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는데요.
네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네. 첫 번째 방법은요. 일정 따름입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뭐 내 상담자처럼 내 감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기록으로 남기고요. 자신이 그 최고의 기분을 느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주목을 해보는 겁니다. 일기를 쓰거나 메모지에 낙서하는 그런 간단한 기록이 내 감정이 매우 좋을 때 내 모습을 파악하고 또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좀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우울할 때 포도주 한 잔 어떨까요? 술을 조금 마시면 또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면 사실 좋은 수면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술을 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마셔야 한다면은 한 번에 한두 잔은 넘기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군요.
네.
그 밖에도 식사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일광욕, 자원봉사, 소셜미디어 제한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어떤 건강한 경계를 좀 정해서요. 내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그 경계를 정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멋지고 마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명 애프터눈 슬럼프라고 부르는 오후 무기력증. 참 이거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왜 생기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예, 충곤증이 뭐 봄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성 전문 매체 위민스 월드가 오후 무기력증에 관한 극복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자, 이 매체에 따르면 사람의 몸은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 중 이 시간에 활동 속도를 늦추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점심을 먹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스탠퍼드 대학 정신의학 전문의 제이미 자이처 박사의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네. 신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면 피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피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활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오후 슬럼프는요. 다시 힘이 생길 때까지 그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그런 슬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너 유독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질의 수면이 부족했을 때 잠을 잘 못 잤을 때 몸의 수분이 부족할 때 과식했을 때 이런 오후 무기력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극복할 방법 간단히 알아보죠.
예. 영양과 건강 전화를 실린 다섯 건의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매일 비타민 D3, 즉 흡수율이 가장 높은 형태의 비타민 D를 600IU 정도를 섭취하면 됩니다. 이 비타민은 수면을 관리하는 뇌 영역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네. 미국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이 비타민 D가 부족할 만큼 이 비타민 D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네네.
해가 더 빨리 지는 겨울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예. 자, 코네티컷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은 그 사람의 몸의 체액이 그 약간만 부족해도 피로가 많이 생깁니다. 오후 피로 극복을 위해서 짭짤한 간식이 당기면 물, 우유, 뭐 아니면 무알콜 음료를 더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정신이 몽롱해지고 좀 소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탈수증이 나타나는 징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뉴햄프셔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추운 날씨에 탈수증에 걸릴 위험이 실제로 더 높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이 오후 무기력증의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주의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밖에도 그 닭고기를 넣은 샐러드 같은 그 탄수화물이 좀 적은 점심 식사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골다공증입니다.
네. 위민스월드에 따르면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질병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 느낄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을 흔히 소리 없는 질병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네.
자, 뼈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분해되고 교체되는 그런 살아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은요, 뼈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과 그 인산염이라는 미네랄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미네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골량이 감소하거나 뼈 조직에 있는 골 미네랄도 양이 줄어듭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25살에서 30살 사이에 이 골 질량이 최대에 도달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골량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손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견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매체가 미국 보건후생부 여성건강국 자료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미국인 1천만 명 중에 80%가 여성입니다.
아이고.
내분비 학회에 따르면요. 골다공증의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은 폐경입니다. 실제로 폐경 후 여성의 50%가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네.
자, 템플 대학병원의 마리사 블럼 박사에 따르면 폐경은 그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로 일어나는 건데요. 이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성 신체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네.
하지만 폐경 후에는 이 파골 세포라고 불리는 뼈를 씹는 세포가 더 활발해집니다. 좀 뼈를 씹는다 그러니까 섬뜩하시죠? 동시에 조골세포라고 하는 그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는 덜 활동적이기 때문에 폐경 전처럼 뼈 형성이 재빠르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골다공증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생기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의 섭취 증가, 보존작용을 하고 뼈 분해를 막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자, 운동 부족, 과다한 음주, 우울증도 골다공증의 한 원인이고요. 또 유전적인 원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소리 없는 질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진단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미리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여성은 65살부터 전문의한테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집에서도 간단하게 측정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내가 서 있는 지점을 먼저 표시한 다음에 가능한 만큼 아주 큰 걸음으로 두 걸음 앞서서 나가봅니다. 그리고 두 표시 사이의 거리를 그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을 하고요. 이 숫자를 나의 키로 나누면 됩니다. 그 결과값이 1.24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자, 예방법도 물어보셨죠? 코네티컷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매일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골라서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는 멋지고 맛지고 연말연시 찾아오는 명절 우울증, 계절성 정서장애, 또 오후 슬럼프, 끝으로 골다공증까지 꽉 채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을 참 잘했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나하나에 전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1924년 대통령 선거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화요일 밤과
승리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샌프란시스코 의거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아리랑예술단은 북한에서부터 전문단체에서 예술활동을 하던 단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각자 자기 탈란들을 가지고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핵무기는 강력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5일 가자지구에서 5인 사격으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자국인 인질 3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북부 교전 중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위협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5인 사격은 가자지구 북부 시자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사망한 인질들이 납치범으로부터 도망쳤는지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질들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이스라엘군의 초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질 3명이 상의를 벗고 있었으며 한 명은 항복의 의미인 히키빨을 흔들었지만 이스라엘 병사가 하마스의 유인작전으로 인해 남성들을 향해 발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는 인질 5인 사실에 항의하기 위해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서방의 군수물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방 파트너들과 기술무기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무기 공동 생산 또는 기술 교류에 관한 기업 간 수십 건의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이후의 대규모 원조로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서방의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국내 생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국제 방위산업체 회원들과 많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국의 가장 큰 방위산업체들과 회의를 가졌고 지난 9일에는 250개 이상의 서방 무기 생산업체들을 초대해 회의를 열었으며 12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합동 방위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메로프 장관은 미국과 공동 생산 및 기술 자료 공유에 관한 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15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폴란드에 약 55억 달러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전임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배한다고 경고하며 보류했던 650억 달러 지원금 중 일부를 풀기로 한 겁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폴란드 정부의 동결 해제 지원금 1차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맡았던 투스크 총리는 EU의 지원금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개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금이라며 폴란드가 러시아산 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U는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회복 프로그램을 각국의 지원금으로 할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폴란드가 우파 정권이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며 지원금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투스크 총리는 지난 13일 출범한 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사법개혁을 뒤집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며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국 대선 조작서를 유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에게 거액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원고인 전 조지아주 선거요원 루비 프리먼 씨와 셰이모스 씨에게 1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들이 헛소문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 배상액 7,300만 달러에 더해 징벌적 배상액 7,5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요원이었던 모스 씨와 그의 어머니 프리먼 씨는 자신들이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는 허위 조정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1년 줄리아니 전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이 법원은 줄리아니 전 시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위법을 공모한 혐의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새벽부터 밤사이 황해도는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VOA 저녁